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주 엘파소의 대형 상점에서 3일 증오범죄로 추정되는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레그 앨런 엘파소 경찰서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격으로 20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앨런 서장은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며 현장이 끔찍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앨런 서장은 또한 이번 사건이 중남미계를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엘파소는 멕시코와 접한 대표적인 국경도시입니다. 총격은 이날 오전 10시쯤 엘파소 동부의 쇼핑단지 안에 있는 월마트에서 발생했습니다. 엘파소 경찰당국은 사건 당시 가게에는 계약을 앞두고 쇼핑에 나온 고객 천여 명과 직원 100명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용의자는 21세 백인 남성으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총격 사건 약 1시간 전 인터넷에는 용의자가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성명이 올라왔습니다. 이 성명은 히스패닉의 텍사스 침공에 불만을 나타내며 사람들을 살해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서부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4일 새벽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데이턴 경찰은 이번 총격으로 9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총격이 발생한 시내 중심가 근처에 경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해 상황을 진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용의자는 대응사격한 경찰총이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번 총격은 앞서 텍사스주 엘파소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20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친 지 13시간 만에 발생했습니다.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조례 일명 송환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주말 동안 또 열렸습니다. 수천 명의 시위대는 4일 정관우 지역 등 두 지역에서 시위를 진행하며 월요일 총파업에 동참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시위 주최 측은 5일 총파업에 2만 3천 명이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3일 수만 명의 시위대는 몽콕 지역에서 거리 행진을 벌이며 홍콩 민주화와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의 퇴임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3일 밤에는 시위대가 침사추위 지역 경찰서를 훼손하자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쏘며 강제 해산했습니다. 범인도 조례, 이명 송환법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 등에 범죄인의 신병을 넘겨줄 수 있는 내용으로 홍콩 야권과 시민단체 등은 중국의 비판적인 반체제 인사 등이 본토로 송환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공정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3일 또다시 열린 가운데 현지 경찰이 600명 이상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정부기구인 OVD인포는 러시아 시내 주요 간선도로를 따라 진행된 가두행진에서 경찰이 68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당국은 앞서 이번 행진을 불법 시위로 간주하고 경찰 병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했습니다. 러시아 야권 지지자들은 오는 9월 열리는 모스크바 시의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20일부터 주말마다 공정선거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단 군부 관보 과도위원회와 야권연대가 4일 권력분점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오는 17일 권력분점을 이양하고 재헌선언에 공식 서명할 예정입니다. 이 합의에 따라 야권과 군부가 함께 구성한 주권위원회가 앞으로 3년간 수단을 과도통치하게 됩니다. 이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거일이 공표되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단에선 지난 12월 이후 이 시위가 시작된 이후 지난 수개월간 반정부 시위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시위가 반정부 반독재 시위로 확산하면서 지난 4월 오마르 알바시르 대통령이 30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이어 군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군부 통치를 반대하는 민주화 시위가 벌어져 유혈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반군 조직 탈레반 대표들이 3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8차 평화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측 대표인 자이메이 칼리자드 특사는 2일 인터넷 트위터에 탈레반이 협정을 체결할 것이란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양측 모두 좋은 합의를 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칼리자드 특사는 이어 미국은 철수 협정이 아닌 평화 협정을 원한다며 미군은 조건에 기반을 둬야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오디어 뉴스 포커스와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지난 일주일 새 세 차례 발사체를 쏘아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의 발사를 문제 삼지 않으면서 북한이 실무 협상 재개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미북 외교 접촉이 무산됐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25일과 31일 그리고 2일 잇따라서 발사체를 쐈습니다. 일주일 새 무려 3차례 감행된 것이었는데요. 지난 31일의 발사에 대한 북한과 한국 군 당국의 발표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정은동 측에서 신형 대구경 조종방사포 시험 사격을 지도하셨습니다.
현재까지 한미 정보 당국은 새로운 형태의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유사한 비행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들어보신 소리는 북한의 방송, 두 번째는 한국의 합동참모본부의 발표였습니다. 자, 북한의 이번 발사가 일주일에 세 차례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5월에 두 차례 발사까지 합하면 두 달 남짓 기간 동안에 모두 다섯 차례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게 됩니다. 자, 윤 기자가 좀 먼저 북한이 왜 이렇게 무력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지를 좀 진단을 해 주실까요?
예, 일단은 최근에 그 이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제 공식적으로 밝힌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일단 첫 번째로 미국과 한국이 8월 초부터 8월 중순 무렵까지 실시할 예정인 연합군사훈련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예.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보면은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하기로 거듭 약속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다시 훈련을 축소된 형태든 어떻든
예.
하겠다는 것은 이제 공식적인 이런 입장하고는 별개로
예.
전문가들은 이것이 또 다른 이유들이 있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과는 별개로
예.
일단 내부적인 요인도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 와중에 계속해서 이제 말하자면 미국의 핵 포기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군부나 이런 쪽에 불안 내지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군사훈련을 통해서 또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서 강경 군부를 달래려고 한다라는
예.
내부 결속력이라는 그런 분석도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은 하절기 군사훈련을 진행 중입니다.
예.
이 시점에 신형 무기들을 시험해 보려는 의도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북한이 발사하는 것들을 보면 신형 무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이 잠수함, 새로운 신형 잠수함을 개발해서 거기에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적재하려고 한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예.
이번에 발사한 것들도 말하자면 재래식 무기든 또는 탄도미사일이든 신형입니다. 그래서
예.
분석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신형 무기를 시험하는데 이것은 이제 미국과의 실무 협상이 재개되기 전에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마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하게는 미국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로 통해서
예.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전문가 분석들도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사실 최근에 북한의 이런 미사일 도발은 상당히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최 기자가 그 반응을 좀 살펴보겠는데 먼저 이 미국 반응을 좀 한번 알아볼까요?
네, 미국과 북한의 그 최고 지도자가 지난 6월 30일 그 판문점에서 만나 그 2, 3주 안에 그 실무 협상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막상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무 협상은 뭐 2, 3주가 훨씬 지나는데 열리지 않고 네. 북한이 이렇게 계속 지금 미사일, 방사포 이런 걸 지금 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정리해보면 그 7월에만 북한이 그 7월 25일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쐈습니다. 그 언론에서는 그 러시아의 그 이스칸데르를 그 모방한 것 같다 이런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고요. 네. 31일에는 그 원산에서 그 북한의 주장으로는 그 신형 방사포 그 두 발을 쐈고요. 그리고 바로 이틀 뒤에 8월 2일날 그 영흥에서 그 동해 쪽으로 그 단거리 발사체 이제 두 발을 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쨌든 7월에만 세 번 쐈고요. 또 하나 31일, 8월 2일 그러니까 뭐 한 이틀 만에 쐈기 때문에 발사 그 주기도 상당히 지금 바타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이번 발사체에 대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문제될 게 없다 이런 반응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1일 그 북한의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아, 기자들에게 그 질문을 받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이 그 일반적인 미사일이다.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건 좀 설명해드리면 지난번 6월 30일에 이제 판문점 회동이 한 53분간 이루어졌는데요. 당시에 그 이 문제가 거론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측 설명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중거리, 장거리 이런 미사일은 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은 했지만 단거리에 대해서는 약속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이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이런 네. 입장이고요. 대신 이제 미국은 실무협상을 2, 3주 안에 열기로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켜서 빨리 나와라 이런 입장이고요. 한국은 미국보다는 좀 더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쏜 게 지금 단거리라고 해도 짧은 거는 뭐 한 200km, 긴 거는 한 뭐 한 400km 정도, 600 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요. 북한이 맘만 먹으면 이걸 전부 다 이제 그 새로운 미사일 갖고도 한국, 서울은 물론이고 전역을 그 사정거리에 넣을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요. 상당히 좀 우려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청와대는 북한이 그 미사일 또 방사포 이런 걸 쏘자 그 국가안보실 주제로 그 청와대에서 이제 회의를 열고 예. 대응책을 논의했고요. 다만 이것이 크게 문제 삼아서 이걸 갖고 대화의 동력을 끄진 않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이런 결과를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보고를 즉각 했습니다. 특히 그 이것은 뭐 북한 관련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한국은 그 최근 그 일본으로부터 무슨 그 반도체 부품 관련해서 일종의 그 경제 보복을 당했는데요. 예. 북한이 이제 이 와중에 이제 미사일을 계속 지금 그 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 일종의 그 설상가상이다. 아, 일본의 경제 보복에 북한까지도 이렇게 미사일을 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이렇게 그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단기간 동안에 여러 발을 쏘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그전부터 뭐 별거 아니다. 이제 그런 반응이지만 굉장히 이 그 강경한 입장을 그 고수하던 볼튼 보좌관이라든지 폼페오 국무장관이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과거에는 뭐 서로 입장이 서로 다른 게 있었지 않느냐 뭐 그런데 지금은 전혀 안 그런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최연기 기자가 방금 설명을 드린 대로 미국의 입장은 사실 이번에 보면은 상당히 그 조율된 것과 같은 예.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가령 볼튼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별거 아니다라고 했을 때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예. 지난 5월이 그랬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세 차례 그 발사에 대한 반응들을 보면 볼튼 보좌관조차도 이것이 약속을 깬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미북 협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을 보면 행정부 내에서 말하자면 일정한 어떤 의견 조율이 있었을 것 같고요. 예. 그 조율을 한 것이죠. 대응 방안에 대해서. 예. 그리고 크게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예.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과거에 보면 단거리 미사일도 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회부를 해서 논의를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예. 그렇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이것은 미북 간의 합의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단거리 미사일은 예. 실제로 장거리 미사일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이었고요. 예. 북한은. 네.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 삼지 않겠다. 그리고 네. 별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거 어느 나라나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은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발사를 하더라도 예.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한직하고요.
예.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대응을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다시 나오도록
예.
그런 그 유인하는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북한이 바로 미국의 의도대로 중단하고 협상을 시작할지는 사실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할 때 항상 곧 뭔가 합의가 이루어질 것 하다가도 이제 막판에 가서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나오고 그랬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문제를 삼지 않고 계속 정부 측에서는 회담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왜 그럴까요? 뭔가 미국에서도 어떤 방향이 좀 달라진 게 있어서 그런 건지 뭐 과거와 똑같은 거를 그냥 반복하고 있는 건지 그 점도 좀 궁금하네요.
네, 가장 큰 것은 역시 그 지난 6월 30일 그 판문점 회동입니다. 당시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판문점에서 만나서 53분간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실무 협상을 2, 3주 안에 열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미사일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사일 관련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 본인이 먼저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단거리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단거리는 뭐 약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문제 삼지 않겠다 이런 건데요. 다만 이제 단거리라도 이것을 이제 계속 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고요. 특히 그 남북 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남북 간에 보면은 9.19 합의죠. 그 9.19 그 공동성명 그 남북 그 군사 합의를 보면은 일체의 그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다만 거기에 보면 뭐 미사일을 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일체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그 남북 간의 일종의 그 합의 위반의 그 소지가 있는 거죠.
예.
이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당혹해하는 분위기고요. 미국도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그 실무회담이 열리기 전까지는 이걸 크게 문제 삼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계속되고 실무회담이 열리지 않게 되면은 이것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예.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북한이 앞으로도 이런 유형의 발사체를 계속 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8월 20일 이후에 끝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얼마든지 북한이 또 다른 발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예.
왜냐하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겠다고 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되는 그 발사의 일환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예.
다만 이제 미한 연합 군사훈련이 끝난 다음에는 뭔가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제기되고 있기는 합니다.
예.
물론 이 부분도 사실 근본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여러 가지 조건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예.
얼마나 의견을 좁힐 수 있느냐에 따라서 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지 여부가 사실 결정될 텐데요.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상황인 것으로
예.
그렇게 대체로 관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앞으로 탄도미사일을 계속 쏜다고 하더라도요. 단거리일 경우에는 미국도 앞으로 그럼 계속해서 문제를 삼지 않을 건지요?
당분간은 그 단거리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크게 문제 삼겠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문제는 이제 그야말로 미북 실무협상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라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북 실무협상이 열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비핵화도 물론 당연히 이제 그 합의가 돼야 되는 거고요. 비핵화가 되면은 그 핵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ICBM, 장거리, 중거리에 대한 내용도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단거리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아마 그것을 노리고, 단거리는 문제 삼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문제가 삼느냐, 이거는 하게다오,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새로운 그 합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합의가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고, 미북 실무협상이 열린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것이 뭐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것이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다. 이것은 그 분명해 보입니다.
예. 자, 이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문제 삼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 유엔 안보리가 지난달 31일 발사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공식적인 입장 표명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그 안보리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의 전례를 보면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가 있을 때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예.
아니면 핵실험을 실시한다든지 그렇다면은 그때 늘 주도적으로 나섰던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예.
잘 아시는 대로.
예.
그런데 최근에 그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하는 와중에 사실 이런 입장들이 상당히 누그러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최근에 그 이런 발사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 발사는 분명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죠.
예.
그렇지만 미국은 문제 삼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그 유엔 안보리 논의를 요청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미국과 영국 그리고 독일이 이제 8월 달에 상임 안보리 의장국인데요.
예.
그렇게 해서 열렸던 것이었고요. 여기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비공개로 안보리 차원의 어떤 무슨 의견 집합은 없었습니다.
예.
가장 낮은 형태의 언론 보도문도 없었고요. 다만 그 비공개 회의가 끝난 다음에 미국과 영국 그리고 독일의 대표들이 각각 나와서 발표한 세 나라가 발표한 성명을 그 공개했는데요.
예.
이 성명은 북한의 발사를 규탄하고
예.
추가적인 행동을 멈추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이 발사체들을 놓고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이냐. 북한은 신형 방사포를 쐈다고 하고요. 한국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과연 어떤 발사체였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이거 그 31일 날 그 북한이 그 발사체를 쏘고 나서 다소 그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그 뭐라고 그랬냐면은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것 같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예.
그 다음 날 이제 북한군이 그 정식으로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 관영 매체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를 쐈다.
예.
그러면서 그 사진을 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만은 이걸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군이 좀 틀린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네.
좀 오판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북한의 말이나 한국군의 말이나 다 맞는다 이런 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방사포 자체가 상당히 특이한 무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방사포는 대포를 의미하는 거고
예.
탄도미사일은 그야말로 이제 미사일을 의미하는 건데요.
예.
방사포라는 거는 뭐냐면은 조그만 로켓을 일종의 그 관 대롱에다 넣어서 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북한이 이번에 쏜 것은 상당히 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
북한도 이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신형 대구경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건 한 300mm짜리인데 이번에 한 400mm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이제 특이하다 이런 건데요. 그동안의 북한의 그 발표를 보면은 북한이 여러 가지 문제 과장도 하고 뭐 다른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무기 관련해서는 그렇게 크게 거짓말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그 북한의 그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를 쏜 게 이제 맞는 얘기 같은데요.
예.
다만 그렇다고 한국이 절대적으로 이걸 틀렸냐 그럼 이렇게 볼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방사포라는 무기 자체가 로켓포를 일종의 그 대롱, 대포처럼 생긴 거에다가 쏜 거기 때문에요.
예, 예.
일종의 그 로켓이 날아가는 거죠. 다만 미사일하고 비교해 보면 유도 무기가 좀 다릅니다. 정확하게 이제 그 유도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대부분 탄도 미사일인데요. 방사포도 이제 유도 기능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탄도 미사일보다는 상당히 약한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단어 때문에 한국군이 좀 틀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일부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만은 한국군은 이건 이제 미사일로만 그 레이더나 이런 기구를 통해서 본 거기 때문에 둘 다 맞을 수 있다 이런 그 관측이 많습니다.
예,
예 사실 방사포라고는 하지만 이번에 북한이 신형 방사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이 사실 원래는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은 상당히 구분이 됩니다.
예.
그 탄도미사일은 이제 포물선을 그리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비행을 하고
예예.
또 고도도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방사포는 그것과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고도도 낮고요. 예. 그러면서 속도도 느립니다.
예.
그리고 더 큰 말하자면 차이점은 포물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비행기가 비행하듯이 네. 아래 위로 날아가면서 갑니다. 예. 그래서 순항미사일처럼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이번에 그 북한이 주장한 방사포는 마치 탄도미사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
이 비행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요.
네네.
또 그러면서도 고도는 굉장히 낮았고
네.
아울러서 이 발사 시점에서 고도 정점에 이르기까지는 포물선을 그리면서 마치 탄도미사일처럼 날았는데
네.
그 이후에 낙하하면서 다시 또 비상하는
네.
이런 그 전문가들은 풀업 기능이라고 하지 예, 않습니까?
예,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탄도미사일의 특성도 있고
예.
방사포 순항미사일의 특성도 있고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말하자면 분석에 실이 걸렸을 것이고
예, 예.
그런 점에서 그 당국의 그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북 비핵화 실무 협상과 관련한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한국 방문 중에 백악관 당국자가 판문점에서 북측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 실무 협상에 대한 논의를 한 건 아닐까요?
네, 이것은 좀 그 뒤늦게 알려진 얘기인데요. 지난번에 그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제 한국 서울을 방문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또 강경화 외교장관 만나서 이제 북한 문제를 논의를 하고 여러 가지 그 북한 문제 논의하고 이제 한일 관계 이런 것도 논의하고 이제 돌아왔는데요.
네.
그 뒤로 그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게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당시 그 존 볼튼 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판문점을 방문해서 북측 관계자를 만났고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 아 거기서 이제 그 비핵화 문제 얘기도 하고 실무 협상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거의 뭐 공식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은 사실상 이것이 사실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볼튼 보좌관이 이 같은 사실을 이제 거의 확인을 한 것과 지금 다를 바가 없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볼튼 보좌관이 실무 협상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 따르면은 당시 북한 측이 영어로 하면 in the near future, 머지않은 장래에
예.
실무협상에 나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북한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실무협상에 응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대부분 전문가들의 관측은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군사훈련이 끝나야 될 것이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쨌든 이것이 실무협상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합의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실무협상은 예정대로 열릴 것이다 라는 관측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물론 그 실무협상이 재개된 이후에 순항할지 여부는 사실 장담할 수 없지만 협상 자체는 열릴 것이다 라는 관측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예. 이 폼페오 국무장관이나 해리스 주한 대사 등이 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미북 협상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뒤로 약간 뭐 이런 발언이 나온 후에도 또 상황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발언들이 어디엔가 좀 근거를 두고 한 얘기인가요?
어떤 근거인지는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지난 그 6월 30일 어쨌든 판문점에서 북한과 미국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서 2, 3주 안에 열자. 이건 그야말로 최고 정상급에서 이제 합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게가 다르고요. 그 뒤로 이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판문점에서 만나는데 북한이 뭐 날짜는 다소 뭐 뒤로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머지않은 장래에 하겠다. 이 언제 얘기는 이제 틀림없이 한 것이고요. 또 그 밖에도 그 폼페오 장관 말 같은 걸 들어보면은 미북 간에 지금 상당히 뭐 겉으로 드러난 분위기는 뭐 미사일도 쏘고 상당히 좋지 않지만 북한과 그 미국 간에 계속 커뮤니케이션, 그 통신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싫다 이런 얘기는 뭐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지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도 아, 미국 대화 그 동력이 살아있고 다. 예. 아 그리고 실무회담이 곧 열리기를 기대한다. 폼페오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걸로 봐서는 아,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아, 기대를 갖고 있고 이 미사일 문제도 그런 기대에 따라서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나와라 이런 신호를 지금 계속 평양에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 실무 협상을 재개하자 이렇게 합의한 것으로 발표가 됐었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왜 지금 최근에 이렇게 발사체가 막 올라가고 이런 때까지 뭐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건가요?
예,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 그 얘기가 돼 왔던 건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외무성 담화를 통해서 그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회동해서 미국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겠죠.
예.
아, 군사 훈련 중지를 거듭 확약했다.
예.
약속했다라고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그런데 왜 하고 있느냐. 물론 아, 굉장히 축소된 형태의 가상 모의 훈련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고 있느냐. 이것이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예.
실무협상 합의도 분명한데 트럼프 대통령 발표대로.
예.
그렇지만 연합 군사훈련도 중지를 거듭 확인을 해놓고
예.
이걸 지키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도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예,
북한
예.
측의 논리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북한은 그러니까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최근에 미사일 발사도 앞으로 이 기간 중에 추가로 발사된다고 해도 아마도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라는
예.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죠.
예. 자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 양측이 어떤 절충점을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낼 수 있습니다. 지난번 그 베트남 하노이 2월 말에서 그 열렸던 그 베트남 하노이 그 정상회담 당시에 미국과 북한이 상당히 그 절충점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예.
당시 그 북한이 제시했던 것은 영변핵 그걸 폐기할 테니 그 대북 제재 다섯 개를 풀라 이런
예.
거고요. 미국은 당시 그거 갖고는 안 되고 비밀 그 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 핵폐기해라 이런 거래서 결국 얘기를 하다가 결렬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예.
조금 더 미국이나 북한이나 한 발자국씩 물러서서 하면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1차로 영변 핵시설 플러스 비밀 핵시설 이런 것도 할 테니 미국도 1차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한 다음에 제재를 푼다 이런 입장 말고 하나씩 하나씩 같이 하자 이렇게 맞춰보면은 실무협상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하면은 충분히 포괄적인 합의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들 그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폼페오 장관이 그 미국의 유연한 접근을 내비치면서 북한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고 뭐 협상 테이블에 나오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과연 미국의 유엔한 접근이라는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일단 유엔한 접근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비건 특별대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미국과 그 북한 모두 이제 상황을 좀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유연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예, 예.
공개리에.
예.
자 그러면 그 유연한 접근이 뭐냐. 그리고
예.
또 북한에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하는 창의적인 접근 방식은 무엇이냐
네.
이런 것인데요. 대체로 전문가들은 유연한 접근 방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해법이라든지
예.
또 상응 조치와 관련해서 그것이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한 것이든 아니면 제재 완화와 관련한 것이든
예.
좀 더 입장을 누그러뜨리는 것을 유연한 말하자면 접근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이 북한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는 영변 이외의 추가적인 북한
예.
이런 시설의 폐쇄 또는 폐기를 제안해야 될 것이라는 얘기고요.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예.
또 아울러서 미국이 처음부터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북한의 핵 목록 신고 그리고 로드맵 작성 이런 것들을 큰 그림을 일단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연한 접근 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양측이 어느 정도 타협 안으로 삼고 제시하고 한다면은 진전을 못 이룰 것도 없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에서 미북 외교 접촉이 무산된 데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미북 외교장관 회동은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그 태국 방콕에서 그 ARF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여기 열리는데 여기는 그 동남아국 국가들 대부분이 참석하고요. 또 미한일 중 도 참석하고 북한도 이 ARF에 그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여러 차례 이제 그 참가를 했었고요. 아까 배경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당초에 그 미북 정상이 그 합의했던 그 3주 안에 실무 협상이 열린다 이것이 지났기 때문에 당초 언론 같은 데서는 그러면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 또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ARF를 계기로 만나서 일종의 그 실무 협상 날짜를 조정해서 발표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많았는데요.
예.
북한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무슨 사무국에 통보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왔고요. 그 대신 그 김재봉 그 태국 주재 북한 대사가 2일 그 현지에서 잠시 와서 외교장관 회의에 잠깐 참석을 하고 그냥 이제 자리를 떠났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ARF에서 미북 그 외교장관 회동 이것이 기대가 많았는데
예.
이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리영호 외무상이 안 온다는 보도가 일주일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미북 접촉을 기대한다고 말해서 마지막에 어떤 순간에 아주 극적으로 무슨 일이 이루어질까 하는 기대도 좀 가져보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미국이 왜 그 접촉을 기대한다고 그런 말을 했던 걸까요?
예, 사실 그 리영호 외무상이 그 ARF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발표로 나온 게 아닙니다.
예.
언론 보도였고요.
네네.
또 앞서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북한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과 말하자면 관계가 껄떡거리고 삐끄덕거릴 때도
네, 네.
사실 ARF에는 늘 참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영호 외무상이 불참을 비공식적이지만 이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북한이 입장을 좀 바꾸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를 했음직하고요.
네.
또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 외교장관 수준에서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지는 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기대를 가졌을 텐데요. 그러나 북한은 이번에 외무상이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군사훈련에 대해서 강한
예.
불쾌감 내지는 거부감을 밝힌 것이다 할 수도 있고요.
예.
또 어떻게 보면 북한 내부에서 이런 말하자면 현 시점에서의 그 고위급 회담, 고위급 접촉에 대해서 좀 말하자면 반대하는 세력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예.
북한도 내부에 강원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현 시점에서는 대화 국면이 아니다. 적어도 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이런 판단을 했을 수가 있고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판단에 손을 들어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리영호 외무상 스스로가 말하자면 실무협상을 관장하는 입장에서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고요.
네.
그렇게 보면 내부에 여전히 그 말하자면 강경파의 목소리가 상당히 강하다. 이런 관측도 충분히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예. 자, 끝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얘기를 해보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방콕에서 1일 회동을 했는데 여기에서 혹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좀 어떤 뭐 해결책이 좀 논의가 됐을까요?
네, 논의가 됐습니다. 그 외신 보도에 따르면 그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하고 왕이 그 중국 외교부장이 이를 그 태국 방콕에서 그 잠시 만났는데요. 시간이 한 30분 가량 됐는데요. 여기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미중 그 무역 문제 또 항행의 자유 문제, 타이완 문제, 그리고 한반도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 대해서 그 별로 그렇게 분위기가 조합이지는 않는데요. 그 폼페오 국무장관이 그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그 비난하는 이런 얘기가 많았고요. 왕이 그 중국 외교부장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인해라. 그래서 이제 이것이 확인됐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미북 실무 협상 이걸 포함해서 그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우리는 항상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여기에 대해서 왕이 외교부장이 중국은 그 같은 미국의 입장에서 환영한다. 이런 그 얘기가 그 외신을 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예.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북한이 최근 잇따라 발사체를 쏘아 올린 소식,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 또 미북 실무 협상 재개 가능성 등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입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미국의 문화를 들여다보는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입니다. 뜨거운 태양, 후끈한 열기, 햇볕 가려주는 나무 그늘에 선선한 바람을 찾게 되는 한여름입니다. 피할 수 없는 폭염에 시달리다가 쏟아지는 장맛비에 또 물난리 걱정도 해야 하니까 여름은 여러모로 몸이 지치는 계절인데요. 더위도 더위지만 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뭔가 특별한 휴식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북한에 계신 여러분들, 올여름 뭔가 특별한 비서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나가면 돈 드는 것도 걱정이고 이럴 때 밖에 나가는 건 더 고생이니 그냥 집에 있는 게 현명하다고요? 농사일이 바쁜데 한가롭게 또 비서는 무슨 비서냐 하고 계실까요?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오늘은 미국 사람들은 이 여름날을 어떻게 보내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여름 미국의 휴가 인구는 약 1억 명.
미국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여름 1억 명에 가까운 미국 사람들이 여름 휴가에 나섭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가족이나 누군가와 함께 여름휴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학생들의 방학기간인 6월부터 7월, 8월까지 미국의 주요 관광지 도로가 휴가를 나선 자동차로, 또 공항은 여행객들로 북적인다는 얘기고요. 실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여행 성수기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양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단체가 있는데요. 그곳의 자료를 보면 미국 사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로 어떻게 여름 휴가를 가는지, 또 어느 정도의 돈을 쓰는지, 휴가 계획이 없다면 왜 그런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즐겨 찾는 여름 휴가의 명소.
최근에 여름휴가 경향부터 볼까요? 요즘 미국에서도 외국으로 휴가를 가는 사람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미국 사람들은 미국 안에서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 국내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33% 정도는 살고 있는 지역을 넘어서 미국 곳곳을 다니면서 여행을 하고요. 50% 정도는 살고 있는 지역이나 그 인근 가까운 곳에서 휴가를 보낸다고 하네요. 물론 이렇게 이틀 정도로 오갈 수 있는 웬만한 거리는 거의 자동차를 운전해서 다녀온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기 있는 여름 휴가지는 어디일까요? 미국 자동차협회 조사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있는 키시미라는 곳이 휴가 명소로 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공원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디즈니 월드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아주 조용한 휴양지로 알려진 것이고요. 미국 남부의 루이지애나, 또 멕시코만에 인접한 뉴올리언스, 서부의 오리곤주의 포틀랜드, 캘리포니아의 샌디에이고, 워싱턴주의 시애틀 등의 이름이 보입니다. 자동차로 여러 곳을 여행 다니는 이 드라이브 코스에 손꼽히는 인기 지역도 있습니다. 합법적인 도박을 할 수 있는 곳이죠. 카지노 휴양 도시 라스베이거스에서 출발해서 네바다, 아리조나, 유타 지역의 국립공원을 돌아보는 자동차 여행이 인기고요. 캘리포니아의 북쪽에서 이웃한 오리곤주를 오가는 서부 해안도로 여행, 미국에서도 환상적인 드라이브 코스로 꼽힌다는 버지니아주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로 이어지는 유명한 블루리지 파크웨이로의 자동차 여행도 손가락에 꼽힙니다.
미국 밖으로 나서는 여름 휴가.
미국 대륙을 동해에서 서로, 남해에서 북으로 여행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미국 안에서도 안 가본 곳도 많고 못 가본 여행지가 많지만 세계화, 지구촌 시대, 이국적 풍경을 즐기러 휴가를 외국으로 나서는 미국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지난해 2018년도에는 9,260만 명이 외국으로 여행을 갔다는데요. 그중에 6월과 7월, 8월 여름 휴가 기간에 한 달에 거의 1,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을 나섰더군요. 어디로 다녀왔을까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남쪽과 북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나라, 멕시코와 캐나다를 가장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탈리아 밀라노, 로마,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나라들이 미국 사람들의 인기 외국 여행지라는 통계가 있고요. 미국 동부 해안을 따라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있는 캐리비안 지역, 중앙아메리카의 나라 도미니카 공화국, 자메이카도 미국 사람들이 즐겨 찾는 해외 휴양지였습니다. 태평양 건너 멀리 아시아의 중국과 인도, 미국 사람들의 10대 해외 여행지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름 휴가를 위한 평균 비용은 $2,000 정도.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밀가루처럼 부드러운 모래사장에 누워서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즐기는 휴가. 동부와 서부 쪽 해안도로를 달리면서 창밖으로 대서양, 태평양 바람을 느끼고 국립공원이 자랑하는 드라이브 코스를 달리면서 대자연을 만끽하는 그런 휴가 상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여유롭고 멋진 휴가가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과 노력이 들고 무엇보다 돈이 필요한 계획과 예산이 들어가는 큰 행사니까요. USA Today지에 따르면 올여름 미국 사람들은 평균 $2,000 정도의 여름 휴가 비용을 생각하고 있답니다. 2019년 올해 1-4분기의 평균 임금이 한 주에 $905 정도니까요. 여름 휴가로 2주치의 임금을 모두 쓴다는 겁니다. 휴가는 열심히 일해온 시간에 대한 보상이고 휴식을 통해서 또 에너지를 충전한다고는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휴가를 나선다는 것도 부담이고 사치가 되는 경우도 많죠. 실제로 올해 3,900만 명의 미국 사람들이 여름 휴가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매달 갚아야 할 신용 할부금이 있어서 또 매일매일 나가야 하는 정해진 비용이 있어서 여름 휴가를 갈 수가 없다는 응답을 했고요. 휴가를 계획한 사람들도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둘러보면서 조금 더 싼 비행기를 찾고 숙박시설, 시설 이용료를 찾아보는 등 알뜰한 여행에 신경을 쓰는 것이 보통의 미국 사람들이 휴가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또 각종 인터넷 사이트 자료, 보도에서도 숲길을 걷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국립공원, 바다 수영을 즐길 수 있는 해안의 공공지역, 무료 박물관 시설 등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여름 휴가지를 추천하기도 합니다.
미국 대통령의 여름 휴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올여름 휴가를 가겠죠? 최고 지도자의 동선은 누구도 알아서도 안 되는 특급 비밀이라고는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들의 휴가는 늘 사람들의 관심사고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주로 고향 텍사스 크로포드에 있는 자신의 목장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대서양을 바라볼 수 있는 섬에서의 휴가를 선호한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올해 휴가 계획은 인터넷 단문 사이트인 트위터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졌는데요. 지난 8월 4일부터 백악관을 떠나서 뉴저지주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에서 2주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휴식을 가진다고 합니다. 미국 문화 속으로 조성민이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선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뷰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주 엘파소의 대형 상점에서 3일 증오 범죄로 추정되는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레그 앨런 엘파소 경찰서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격으로 20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앨런 서장은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며 현장이 끔찍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앨런 서장은 또한 이번 사건이 중남미계를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엘파소는 멕시코와 접한 대표적인 국경도시입니다. 총격은 이날 오전 10시쯤 엘파소 동부의 쇼핑단지 안에 있는 월마트에서 발생했습니다. 엘파소 경찰당국은 사건 당시 가게에는 개학을 앞두고 쇼핑을 나온 고객 천여 명과 직원 100명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용의자는 21세 백인 남성으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총격 사건 약 1시간 전 인터넷에는 용의자가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성명서가 올라왔습니다. 성명은 히스패닉의 텍사스 침공에 불만을 나타내며 사람들을 살해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서부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4일 새벽 총격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데이턴 경찰은 이번 총격으로 9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측은 총격이 발생한 시내 중심가 근처에서 경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해 상황을 진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용의자는 대응 사격한 경찰총에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데이턴 경찰 측은 미 연방수사국 FBI가 현재 수사를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격에 앞서 텍사스주 엘파소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20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친 지 약 13시간 만에 또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조례 일명 송환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주말 동안 또 열렸습니다. 수천 명의 시위대는 4일 정관호 지역 등 두 지역에서 시위를 진행하며 월요일 총파업에 동참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시위 주최 측은 5일 총파업에 2만 3천 명이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3일 수만 명의 시위대는 몽콕 지역에서 거리 행진을 벌이며 홍콩 민주화와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의 퇴임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3일 밤에는 시위대가 침사추이 지역 경찰서를 훼손하자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쏘며 강제 해산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공정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3일 또다시 열린 가운데 현지 경찰이 600명 이상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정부기구인 OBD인포는 모스크바 시내 주요 간선도로를 따라 진행된 가두행진에서 경찰이 68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당국은 앞서 이번 행진을 불법 시위를 관주하고 경찰 병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했습니다. 러시아 야권 지지자들은 오는 9월 열리는 모스크바 시의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20일부터 주말마다 공정선거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선거 당국은 앞서 야권 후보들이 추천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며 등록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수단 군부 과도위원회와 야권 연대가 4일 권력 분점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오늘 17일 권력을 분점하고 이양하는 재헌선언에 공식 서명할 예정입니다. 이 합의에 따라 야권과 군부가 함께 구성한 주권위원회가 앞으로 3년간 수단을 과도 통치하게 됩니다. 이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거일이 공표되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오는 20일 총리가 임명되고 이후 각료 명단도 공개됩니다. 수단에선 지난 12월 치솟는 기름 가격에 항의하는 시위가 시작된 이후 지난 수개월간 시위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시위가 반정부, 반독재 시위로 확산하면서 지난 4월 오마르 발 아시드 대통령이 30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이어 군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군부 통치를 반대하는 민주화 시위가 벌어져 유혈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반군 조직 탈레반 대표들이 3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8차 평화협상이 들어갔습니다. 미국 측 대표인 잘메이 칼릴자드 특사는 내일 인터넷 트위터에 탈레반이 협정을 체결할 것이란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양측 모두 합의를 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칼리자드 특사는 이어 미국은 철수협정이 아닌 평화협정을 원한다며 미군은 조건에 기반을 둬야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탈레반 측은 하지만 미국과 협상이 며칠간 이어질 거라고 전하면서 협상이 타결되면 모든 아프간 주둔 해외 군인들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철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북한의 내일 날씨입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도는 오후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밤바다는 0.5에서 1m, 서해북 밤바다는 0.5m를 일겠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숙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